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호와님이 내게 대하여 어디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문 아문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3년 동안 전쟁이 멈췄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얗고였습니다. 반복되는 쿠데타, 크고 작은 끊임없는 전쟁들이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아람과의 두 번의 큰 전쟁도 있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선량한 백성입니다. 전쟁의 후유증은 힘없는 백성들만이 크게 앓는 법입니다. 이제 전쟁이 멈췄습니다. 지긋지긋한 전쟁, 피비린내 나는 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찾은 여유와 웃음, 하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전쟁이 멈춘 지 3년,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평화의 시간에 모두가 웃음 지을 때 단 한 사람은 못마땅해 합니다. 단 한 사람. 이스라엘 왕 아합 왕만이 불만족입니다. 화가 단단히 나 있습니다. 역정을 냅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에게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찾지 아니하고 이 미키 하트는 강한 폭력성을 암시하는 탈취하다 빼앗다의 단어 라카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길르앗 라못을 강탈해 오라는 것입니다. 저거 우리 것인데 빼와서 와야지 무능하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역정을 냅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자.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 전쟁 선언, 이 전쟁 선언의 정당성과 명분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되어 줄 수 있습니다. 첫째, 길르앗 라못은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람왕 베나뎃 1세가 이 땅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베나뎃 2세가 전쟁에서 패한 뒤에 이 이스라엘 땅을 반환하기로 약조합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입니다. 20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노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하지만 베나닷 2세는 이 약조를 3년 동안 이행하지 않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충분히 전쟁의 명분과 이유가 됩니다. 먼저 약조를 어겼기 때문에. 둘째, 전쟁의 명분 둘째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도피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명기 4장 43절에 의하면 레위인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은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와 포도가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무역의 중심지요, 종교적 군사적 중심지였습니다. 아람으로부터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성읍이 맞습니다. 이 또한 전쟁의 이유가 되고 명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유와 명분이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그럴듯한 논리가 타당할지라도 먼저 물어야 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와 명분보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가장 큰 이유요 명분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엘리야의 중엄한 말씀 앞에 아합왕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겸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은 그 겸비함의 모습을 지금 보여야 할 때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겸비함이 아니라 당장 이 위험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회개의 척이 아니라 경건한 모습의 가장 위장이 아니라 겸비하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엎드려 묻고 순종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길르앗 라못을 올라가는 게 맞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라갈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겸비하게 물어야 합니다. 제법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겸비하게 하나님께 묻는 이가 드뭅니다. 먼저 엎드리지 않고 먼저 저지르고 난 다음에 사단이 나고 나서야 엎드리는 게 대다수입니다. 사전 겸비함의 신앙이 아니라 사후 겸비함의 신앙이 많습니다. 한 번의 겸비함은 쉬울 수 있습니다. 통큰 한 번의 겸비함은 쉬울 수 있습니다. 악한 왕의 대표 선수인 아합도 겸비함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겸비함은 어렵습니다. 내 이익 앞에서의 겸비함은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의 겸비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입니다. 겸비함에서 겸비함으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여정,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지만 아합왕은 자신의 욕심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듯이 자기 탐욕과 욕심으로 길르앗 라못을 강탈하겠다고 이미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은 아합에게는 안중에 없습니다. 이미 아합의 욕심과 탐욕은 엎질러졌습니다. 이미 저질렀습니다. 이 탐욕과 욕심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결국 아합은 허망히 죽고 맙니다. 그렇게 아합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그 욕심과 탐욕으로 자기 묫자리를 팝니다. 자기 죽을 깨를 스스로 냅니다. 아합은 마지못해 하나님께 묻는 척 할 뿐입니다. 이미 자신의 계획과 결단은 앞서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원문대로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왕이시여 당장 여호와께 여쭈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자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본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400여 명의 선지자는 왕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왕실 예언자입니다. 직업 예언자입니다. 어용 예언자입니다. 어느 학자는 애완용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막힌 표현입니다. 왕의 비위를 맞추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왕을 기쁘게 함으로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나 선지자라고 불리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오직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며 꼬리를 흔드는 충견계일 뿐입니다. 이들은 아합 왕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예언합니다.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라 합니다. 한눈에 봐도 삭스를 받고 주인이 원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삭군들이 맞습니다. 자신들의 그릇된 예언이 자신들이 보기에도 민망하고 믿었지가 않는지 화려한 퍼포먼스로 자신들의 헛헛함을 가립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400여 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시드기야는 철불을 만들어 와서 전쟁하면 여호와께서 이기할 것입니다 라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드기야의 행동은 상징 행위입니다. 일종의 연극으로 고대 예언자들이 자신의 메시지에 확신을 불어넣기 위해 사용된 수단이었습니다. 큰 철불을 만들고 막 흔들면서 주께서 이 강력한 힘으로 승리를 주겠습니다.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철불을 막 높이 들 때 막 다른 선지자들이 우웅 넘어지고 이런 연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철불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막강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보십시오.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왕께 있습니다. 그런 퍼포먼스입니다. 성문 어귀 광장에서 400여 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화려한 퍼포먼스와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왕의 것입니다. 웅장해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헛헛할 뿐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는데 요란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장면입니다. 종교를, 신앙을 정치적 수단과 명분으로 삼는 아합 왕이나 종교를, 신앙을 부와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나 매 한 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50여 년 전 아방 시대나 500여 년 전 종교개혁 시대나 그리고 오늘날 이 땅 교회의 현실이나 서글프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아방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단지 거수기 400명이 필요할 뿐입니다. 명분과 구실을 삼기 위한 방편으로 말입니다. 난 하나님께 물었어. 하나님께서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라 하셨어. 선지자들이 말하잖아. 그 명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수의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아이까? 여호사밧 왕은 이 외에 물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고 반문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애타게 찾습니다. 여호사밧이 봐도 아무리 봐도 눈을 부릅뜨지 않고 이쁘게 보려 해도 저 400여 명의 선지자는 정말 믿었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8절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합 왕은 대답합니다. 있습니다. 있지요. 왕실 선지자 말고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게 노만 합니다. 그는 바른 말만 합니다. 나는 그가 밉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의 세테티우는 증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를 증오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교우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이겠습니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뒤에 생략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호통과 나무람이겠습니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왜 이토록 믿음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십니까? 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겨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그런 호통과 나무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둘째, 설득이겠습니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도 들어보십시다. 이번에는 길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겠습니까? 아니면 셋째, 너무나 조심스러운 맥없이 눈치를 보며 나지막하게 혼잣말이겠습니까?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것이겠습니까? 끝에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개봉 박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장면은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라마리아 성문 어기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성문 어기광장은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왕들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왕복을 입고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합니다.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왕실 예언자들은 열심히 퍼포먼스를 하고, 무슨 개막식도 아니고 축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왕과 거짓 예언자들이 종교 쇼를 하고 있는 동안 여호와의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러 갑니다.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에게 좋게 말하십시오. 이 사신이 미가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 위협과 협박이다. 아니면 둘째, 미가야를 가엾이 여겨 아껴서 한 말이다.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 듣고 계시지 않으시는 위협과 협박이 아닙니다. 충분히 미가야에게는 압박의 상황입니다. 왕들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왕이요 올라가소서 올라가소서 퍼포먼스 외치고 있는 그 상황은 미가야에게 충분히 위협과 협박의 상황입니다. 사신은 미가야를 아낍니다. 그냥 좋게 이야기하십시오. 이 상황은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당신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쓰지 않습니다. 맡길 예자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예언, 이것이 진짜 예언입니다. 미리 예자, 미래를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종교 사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사기, 가짜입니다.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받은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설교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합 왕이 미가야에게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랴 말랴 묻습니다. 미가야가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이는 비아냥입니다. 왕은 이미 결정하고 결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지 않습니까? 뭘 묻습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비아냥입니다. 아합 왕도 눈치는 있어서 그것이 진심이 아님을 압니다. 진실되게 말하라. 다그칩니다. 그러자 아합이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는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는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 흩어져지게 됨을 마치 목자 없는 양같게 됨을 말합니다. 아합이 죽게 됨을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이 흩어지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가 침입니다. 침입니다. 겐실이 여호사밧 왕에게 화풀이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합은 여호사밧 왕에게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놈은 내게 절대 좋은 말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여호사밧 왕은 이 대목에서 침묵하는 것이겠습니까? 왕이여 들으소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여호사밧 왕 아닙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애타게 찾았던 여호사밧 왕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찾던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타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정확히 진실되이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은 반응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 왕이요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멈추십시오. 왜 이 말을 못합니까? 왜 여호사밧 왕은 침묵합니까? 왜 잠잠한 것입니까? 8절에서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 뉘앙스는 무엇이었을까? 호통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은 잠잠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설득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은 입을 벌려서 설득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 대목에서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서 이토록 조심스러운 것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합 왕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두렵게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큰 소리 빵 한 번은 쉽습니다.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바른말 한마디는 쉽습니다. 믿어야죠. 멋들어진 종교적 언어는 쉽습니다. 그러나 말 한대로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했을까? 결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3절은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재차 전하는 내용입니다. 미가야가 여호와의 보좌에서 진행된 회의 장면을 보고 듣고 그대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왕실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로 거짓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둘째, 여호와께서 아합 왕 당신에게 화를 말씀하셨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본문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참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거짓 종이 참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치고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미가야는 왼 뺨을 맞았겠습니까? 오른 뺨을 맞았겠습니까? 퀴즈입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정답, 오른뺨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오른손등으로 오른뺨을 후려치는 것이 모욕과 경멸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모욕과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뺨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을까? 아합 왕은 이놈을 옥에 가두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본문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이 히브리어 원어는 아주 작은 분량의 떡과 물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은 분량의 떡과 물.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여라. 아주 소량의 아주 작은 떡과 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그 모욕과 경멸에도 이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에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이 다 들을지어다 합니다. 이 미가야의 말은 만일 왕께서 살아서 돌아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 속된 말입니다. 절대 살아서 못 오십니다. 백성들이여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권력층과 지배층이 힘없는 백성을 조종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떡, 밥입니다. 미가야처럼 떡과 밥에 자유하면 할 말을 합니다. 영적 폐기와 용맹 무쌍함은 아주 작은 분량의 떡과 물에 만족하고 자족하면 가능합니다. 왜 아합 왕이 저토록 사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지요 말 한마디 하는 자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선지자가 저토록 많은데 그중 단 한 명도 왜 노를 못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토록 쉬지 않고 들먹이면서도 왜 참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400여 명의 왕실 선지자를 400명의 아세라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저들의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선지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두려우면 그렇게 거짓되이 가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400여 명의 왕실 선지자 중 흔들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참 선지자가 뺨을 맞을 때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 할 사람은 진정 없었겠습니까? 왜 그들은 비겁했겠습니까? 왜 발가벗은 임금님에게 임금님은 발가벗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못했겠습니까? 왜 악에 침묵하고 묵인하고 방조한 것입니까? 떡이 문제입니다. 떡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가릅니다. 고생의 떡이 무서운 것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심하고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겸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합 왕은 여전히 반복하여 사악한 짓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아합은 악에서 악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 걸출한 악의 대표선수 아합 왕은 그렇다고 치십시다. 여호와를 그토록 찾던 여호사밧 왕은 왜 결정적인 순간에는 침묵하는 것입니까? 왜 아합 왕의 폭정에 이건 아닙니다 말 못하는 것입니까? 왜 악에 침묵하고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입니까? 왜 여호사밧 왕도 역시 공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싫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뤄낸 군사 동맹인데 까딱 잘못했다가 이 동맹이 깨지면 발생되는 손해비용, 그 손해보는 떡, 그거 감당 안 되는 것입니다. 떡 앞에 신앙은 잠시 보류, 침묵, 잠잠한 것입니다. 예후 선지자는 이런 여호사밧 왕을 맹렬히 비난합니다. 이 이후에 아합과 여호사밧 왕은 전쟁하러 갔다가 아주 어렵게 여호사밧 왕은 살아 돌아옵니다. 그때 예후가 따끔하게 비난합니다. 역대하 19장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사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힘이라는 산문집을 쓴 작가 노경실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난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사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힘이면 됩니다. 큰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힘,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아주 작은 분량의 떡과 물에 만족하고 자족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면 됩니다. 진짜 신앙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에 대한 도전이며 용기입니다. 이 자족의 신앙이 주는 자유와 힘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피정의 시간이었습니다. 피정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계속 저에게 질문하는 듯 들렸습니다. 너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면 자족할 수 있겠니? 회피했습니다. 못 들은 것처럼.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갔습니다. 세상에 그런 고기가 없습니다. 입에서 녹는 고기를 먹을 때. 고기 맛있지. 그런데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어도 자족할 수 있겠니? 큰일입니다. 이제 저는 기름이 졌습니다. 기름기가 덕지덕지입니다. 교우님, 어디 가서 이르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싫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에게 사택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우님들의 삶의 자리와 현실을 이해하도록 위함입니다. 둘째, 언제든지 노하며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막힌 훈련 장치라 여깁니다. 만약입니다. 이것은 가정입니다. 제가 쥐어짜고 짜네요. 가정하는 만약입니다. 만약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을 책임지고 계신 만약입니다. 영성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정한조 담임 목사님께서 만약에 커밍아웃을 하셨다면 작년 연말에 여장이 너무 잘 어울리지 않으셨습니까? 실은 제가 여자 성향입니다. 커밍아웃을 했다면 목사님, 더 이상 목사님과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여자 성향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여장이 잘 어울렸던 이유가 여자 성향이었단 말입니까?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저도 여자 성향 하겠습니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작은 분량의 떡과 물, 일용할 양식,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가? 교우님들은 어떠십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고생의 떡이어도 자족할 수 있으십니까? 세상의 현실 복판에서 믿음으로 노해야 할 것을 노할 수 있으십니까? 고생의 떡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상황과 현실에 믿음으로 기꺼이 예스하며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어디에 심겨주셔도 마음과 정성으로 심겨주셨음을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곳임에도 여기만큼은 그곳만큼은 아니됩니다 하는 그곳에 심겨주셔도 그 자리에서 고생의 떡에 자족하며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는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이 참회의 시간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저하며 타협하고 원망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여전히 절망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리 꾀를 내도 자기 죽을 꾀를 낼 수밖에 없는 앞 인생인 우리, 그런 믿음 없는 우리 손을 잡고 달리다 금 하시는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얘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일지라도 그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지 않을래? 노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 처지가 어려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 알며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우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힘을 입어 비록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주어질지라도 그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한 1분 정도만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